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까지 저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짧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또 예배하는 각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교육들이 더 깊게 크게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날 되도록 우리와 함께 인담을 대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든든하게 복음으로 자라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복음 가운데 성경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각각 개개인들이 설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질병 때문에 곤궁에 빠져있는 자들이 끊임없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 앞으로 더 깊게 나갈 수 있는 담대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한 절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은혜는 불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십자가 부활의 사역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내가 행위를 하고 행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만족시킨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또 십자가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가 지켜냈어. 이걸 못 지키는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도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들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할례를 받고 또 모세가 받았던 그 많은 율법들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혹 지켜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의 도우심은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라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그걸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야. 이게 굉장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금 심각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생각으로 남아있고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좀 많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수업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도 필요도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었고 율법을 알고 있던 민족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혹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전통적인 율법을 다 압니까? 다 모르거든요. 모르고도 우리가 우리 구원을 감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지 내가 어떤 것을 막 지켜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시험을 봐서 취득한다랄지 아니면 막 노력을 해서 거기에 다다란다랄지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내가 적다 그 깜이 되기 때문에 얻어낸 것처럼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구원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믿음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을 왜 값없이 주셨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거나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이 너보다 큰 것 마냥 혹은 내가 이 믿음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을 닦아서 얻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은혜는 없는 거예요. 왜? 은혜라고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선물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나 당연히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은 그러면 좋겠지만 성경을 한번 들여다본 이상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원이 내가 행위로 얻어낸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적절치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많은 것들을 깨트리게 되어지고 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많은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무의미해지고, 그렇죠? 율법 없이 이방인들이 어찌 구원을 받으며 또 율법 구원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부분을 좀 사도 바울은 계속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것을 우습게 여긴 거야. 말도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을 봐. 할례를 받고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4장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야. 그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13년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냐 구약을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행위를 자식을 드렸기 때문이가 아니라 자식을 드리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다음에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한 행위였지 실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도 그럴 것이다. 경건치 않지만 그를 경건하다고 여기고 일을 한 사람이 아니지만 일을 했다고 여기고 또 그가 불법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지만 불법을 사하였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구원이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그랬고 너희 구원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로마 교회에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믿음이 너무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계속 작은 불꽃이지만 이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삶의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막 비아냥거리고 예를 들면 이런저런 환경이 이런 것이죠. 너무 삶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크게 보이는 사람과 너무 삶이 어려워. 이게 막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런 걸 허락해? 라고 하는 사람과 걸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100%를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암담하고 더듬어서 겨우겨우 한 발짝 한 발짝을 가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이 그렇다고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계속 한 발짝 한 발짝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심각하게 조심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것은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감당할 수 없고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다라고 여겨져서 그 은혜 가운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들이 읽혀지지 않으면 그냥 개인 자랑이 되어지고 내 구원 내가 받은 거예요. 내 구원 내가 받았으면 영광 돌릴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데 인간이 그 죄를 온 인류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것을 구원을 이룰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면 율법을 주신 취지와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엎어뜨리려고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언약을 주신 목표예요. 왜 제사를 드리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대표자가 들어가서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 무슨 언약이 있겠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렸겠어요? 직장 하나를 나가도 예배 하나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430년 동안 대대로 몇 대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무슨 그들에게 예배가 있겠고 무슨 그들에게 말씀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들에게 이게 없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를 그때 출애굽한 이후에 쓰여진 거 아니에요, 창세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먼저 쓰여졌는지 창세기가 먼저 저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창세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시작된 그 인간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이 창세기를 주신 것도 출애굽한 이후에요. 주신 이유가 뭐냐? 죄인이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셉을 다 잊었어요. 어떤 말 표현이 나오냐면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 잊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요셉이 믿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30년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들의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냐?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거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와 있는 은혜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후손, 자손, 씨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후손, 자손, 씨가 같은 얘기인데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모든 자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도 그 믿음에 따르면 구원받는 것이고, 혹 율법에 속하지 않아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구원받는 얘기예요. 사실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30년 전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어요. 왜? 모세 때 주신 율법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쓴 시기가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고 그가 의롭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는 표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받잖아요. 근데 역으로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는 우린 죽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유아 세례 자체가 부모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복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신앙 고백 표현으로 받는 것이지만 사실 아이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죽을지 않습니다. 따져보세요. 할례를 받을 때 아이들은 압니까? 할례 받는 거를? 할례를 받을 때 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하나요? 난 지 8일 만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아 세례 받는 시기가 더 그보다 후에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받고 안 받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또 이 아이는 유대민족이니까 할례를 받, 이런 거죠, 이제. 나중에는 그 의롭다는 구원받은 표시로 주신 그 할례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백성 범주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와 있지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지만 예배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라는 말 자꾸 하시는데, 그 후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후손은 어느 한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 우리 다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말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탁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후에 15절 말씀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함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떤 종교성이나 도덕성에 근거하지 않아요. 얘는 참 종교성이 많아서 잘 믿나 보다. 거기에 근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례 받는 것만으로도. 왜? 할례 받고 나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이 자체가 너무 충실한 종교적인 제도와 종교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밖에 충분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덕성. 너무 착해. 이방인인데 율법을 안 지켰지만 너무너무 착해. 도덕성이나 종교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꼭 기억하세요. 도덕성이나 종교성으로 이것이 우리 구원받는데 고려한 그 한 사람을 뽑는데 종교성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있는지 영성을 보고 이제 얼마나 착한지 뭐 그걸 체크를 하거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몇 구절 볼 건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8절과 29절 로마서 같이 38절 39절 38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중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종교로 구원받는 얘기는 내가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뭘 의미하냐면 네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내가 너를 잡고 있다는 말로 보여져요. 이게 맞다라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꽉 붙잡고 우리가 붙잡는 강도에 따라서 구원이 더해지고 안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구원이 전적인 이런 구절뿐만이 아니라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전적인 인도와 누구의 전적인 손에 달린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확정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되는 그 과정이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에는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까딱까딱하면 경계를 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대부분 율법주의고요. 대부분 신비주의예요. 신령에 대부분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뭔가 멋져 보여. 대부분 자유주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냥 믿음은 그냥 내 의성 상관없이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무슨 뭐 마약, 무슨 약물을 한 것처럼 무슨 그 항생제를 많이 먹어갖고 몽롱해가지고 있는 그 몸살 감기 그 끝에 있는 사람처럼 그 가운데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조명이 되어지고 말씀의 계시가 되어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구나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붙잡는 믿음이 아니야. 오늘은 한 줄로 붙잡고 있다가 내일은 네 줄로 붙잡고 내일 모레는 열 줄로 붙잡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정말 크구나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돌아와서요.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도의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다고 계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게 돼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살렸냐?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포하시고 선포한 그 구원을 우리가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속전집을 내가 갚아야 될 그 큰 어떤 그런 것들을 대신 지불을 하신 거예요. 대신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중보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 살리신 분이에요. 살리신 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23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때 우리가 함께 거기에서 살리신 거예요. 동물이 죽었을 때 그때 거기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 내용처럼 신약에서 동물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에 필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그 순간에 그곳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동물을 잡을 때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이 다 동물 잡지 않았어요. 한 마리 동물을 잡아서 흠도 점도 없는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백성의 죄가 사해진 것이 맞다라면, 이것을 인정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가 사했다고 믿는 것이 맞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없애고 내가 행위를 막 해서 내 구원을 확고하게 하고 내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없고 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계속 더 보면서 커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복음이 발견되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발견이 안 되는데 믿음이 세워진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익숙하게 적응하고 교회에 익숙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감당할 뿐이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계속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전 1장 27, 8, 9절. 1장 27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후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를 보면서 많이 보게 된 말씀인데요.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것도 은혜고요. 부르신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괜히 막 뽑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은혜에 더 우리 인생이 의탁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온전히 그 가운데 드려지는 동물이 드려졌던 것처럼 드려져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을 드리고 그런 믿음들의 중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 뭘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인 믿음과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구석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들이 좀 채워지면 좋겠다는 중심 가지고 계속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더 확고한 믿음과 또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면 좋겠어요. 순종은 그게 순종인 거예요. 날 부른 거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니까. 근데 온갖 것을 다 봐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모습에 가득한 거야. 솔직히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줄 알고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경건치 않은 걸 알고 불렀다니까요. 네가 불법을 사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잖아요. 오죽하면 이것을 간주하라고 말하고 이것을 여기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크게 보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인정될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설득당하여 복종케 된다. 이게 설복 그래, 설복.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 계속. 그리고 그 가운데 복종케 하시는 거. 그 가운데 쓰는 것이 문제예요. 환난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인내하게 되어지고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소망케 되는 거야. 그 소망의 믿음의 요소긴 하지만 그 소망이 생길 때 내 삶을 의탁하고 그곳에 순종하고 삶을 드리게 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바라고 값없는 그녀 주신 것에 그 하나님께 참 찬양과 감사함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로 달려나가기에 부정확합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허물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부정확합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권능의 그 팔로 힘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믿음을 드릴 때 믿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묶여지고 꺾여지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깨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손으로서 그 씨로서 참된 축복 가운데 인도받는 저희가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인도받기에 부정확합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6개의 교회와 그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서영교 장로님과 또 김정채 목사님과 또 박순찬 또 성도님과 또 변비례 권사님에게 은혜를 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를 발견하기에 부정확합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부정확합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치유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인담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애미 아비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셔서 믿음을 전달하기에 부족한 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당대 세계복음의 부름에 순종하며 이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선두에 계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하시고 또 앞으로 있어질 많은 사역과 많은 만남 가운데 합당한 자를 세우기에 부족한 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전국 더 전 세계 각 대륙에서 이어지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도하셔서 그것을 받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발견하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한 벽돌을 쌓을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값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현장과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